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일찍 나와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몇 절 읽고 묵상케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성경책을 묵상하며 그 교훈을 사모하며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남녀노소의 심령들이 주님을 진실히 믿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소유한 자들 말씀을 믿고 또 지키고 말씀을 위하여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31절도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거기는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자가 왜 그를 지으신 자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가? 왜냐하면 첫째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살며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22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의 환경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부자들의 물질적 유효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였고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책망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아이고 잘됐다 저렇게 악하게 하더니 잘 넘어졌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며 자신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이며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의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6절 봅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식의 영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손자들은 노인들에게 세상에서 기쁨과 낙이며 자랑거리지요. 자랑거리. 노인들 연세 있는 분들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자기의 손자나 손녀들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들을 은근히 좀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낙이고 기쁨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노인이 경건하고 훌륭한 손자들을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십계명에서도 약속하시고 신명기 28장 4절에도 약속하셨지. 그러므로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복되고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래도 자식을 몇 명씩 주시는 것은 그것은 기업이요 상과 같은 상급과 같은 것이라고 깨달아져야 되겠고 또 이런 기업과 상급이 자자손손들에게 많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자식 하나만 낳아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조금만 받아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을 여러 명 낳도록 하라. 결혼도 정년기에 잘 하고, 예. 정년기가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결혼 정년기에, 예. 그렇게 여성들은 가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늦추지 말고 결혼을 꼭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좀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집 안에서 집을 잘 가꾸는 아내 그런 아내상이죠. 바깥에서 나돌아다니는 바깥이라느라고 분주한 모습이 아니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실은 안에 있다는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참 신기하죠. 포도는 그 나무에 다 시들시들해 보이는 나무에 포도나무는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잖아요. 나무 가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랍고 야 저 나무는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싶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밥 먹을 때 다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둘러 앉아서 밥 먹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예,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이들이 참 얼마나 귀하고 귀엽고 귀한 존재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들 우리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손자나 손녀들하고 지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그럼 젊어지는 것 같죠.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지치지 않고 잘 노는지 따라가기가 힘에 버겁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마음이 훨씬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여러 가지 장난도 하고 놉니다. 노인에게 경건하고 지혜롭고 착한 손자와 손녀가 많고 그들이 교회와 사회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중에 커서 각계 각층의 중요한 인재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반대로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많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일 것이지만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딸들은 또 다 나는 크면은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빠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엄마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크면은 결혼할 때에 그저 엄마 아빠와 같은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도 한다고 하죠. 특히 그 부모가 복될 때에 부모는 그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화를 이루어 좋은 인격이 될 때에, 부모가 좋은 인격자가 될 때에 부모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돼야지 그러겠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때 복을 많이 받을 때,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또 기도 응답과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저런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와 일꾼이 되고 성도들과 직분자들의 좋은 본이 될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분 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분외의 말, 참 그 원어의 뜻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이 전혀 좀 나뉘어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훌륭한 말 그렇게 번역했어요. 훌륭한 말. 그리고 근래 NASB도 같게 훌륭한 말, 또 혹은 적당한 말, 또 고대의 어떤 번역은 경우에 맞는 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또 그러나 또 권위 있는 사전에는 우리말처럼 과도한 말 혹은 거만한 말, 거만. 그래서 잘 읽히는 영어권의 NIV 성경은 거만한 말 그렇게 번역했어요. 전혀 말이 다르죠. 하나는 훌륭한 말, 경우에 맞는 말은 좋은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도한 말, 거만한 말, 조금 부정적인 뜻을 가진 말이죠. 그렇게 번역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어려운 언어죠. 현대 히브리어가 있긴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는 지금은 쓰지 않는 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것들을 히브리어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뜻을 해독하니까 이런 어려운, 어떤 때는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는 과도한 말이나 거만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은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말이나 경우의 말을 하는 것도 그에게 합당치 않죠. 미련한 자가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지만은 그런 말을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존귀한 자는 왕이나 방백 같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들이겠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 성도도 참 신분으로 말하면 존귀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서의 그런 품위를 갖춘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존귀한 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으니 아 대단하시죠.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또 품위가 좀 있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은 참 천박하잖아요. 다 들통이 나는 건데 또 거짓말을 아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 사람 참 뻔뻔하기도 하다. 저렇게 얼굴에 설판을 걸었나?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아이고 너무 재판에서 저렇게 다 판사가 그냥 허투르게 하나? 판사들이 다 판결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데도 저렇게 끝까지 부정하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거짓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추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내가 부자의 잘못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은 참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재판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런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이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같은 그런 소위 관리들을 뽑을 때에 관리들을 세울 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자격을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관리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도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경건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이제 관리가 되면 불의한 이익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것도 아주 숨어서 비밀이 행하겠지만 그러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관리가 되면 안 되죠. 10부장이라도 10명 중에 대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50명 중에 대 50부장도 100명 중에 대표는 100부장도 1000부장도 1000명 중에 대표지요. 1000부장은 그런 관리들이 반장도 안 되고 전체 전교 반장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더욱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짓말쟁이 예.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또 모든 부도덕한 자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부도덕한 사람이 하면 예. 온 나라가 윤리성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좀 반듯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수준 그 백성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 백성이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고 백성이 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또 신약교회 집사들도 집사를 세울 때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는 단정하고 그래서 단정하다 인격성을 좀 말하는 거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정반대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진짜인지. 예. 옛날에는 이 말하고 또 오늘날에는 또 다른 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일종의 거짓말장이죠. 차라리 옛날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말하려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아까 거짓은 마귀의 죄악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저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낳은 자녀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될 듯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실해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의 모든 신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고 그를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다 아무리 비단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거 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거 다 허풍에 불과하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 외쳐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훌륭하고 유능하진 않아도 진실한 사람일 경우에 친구가 되고 점점 신뢰가 깊어지고 나중에 그를 신임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신임이 안 가는 사람에게 무슨 작은 일이라도 맡기겠습니까? 예, 큰일 나지.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8절 넘어가 봅시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임자는 그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뇌물은 그 소유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자, 뇌물이라는 쇼카드, 히브리 말로는 쇼카드라고 그러는데 쇼카드라는 말은 뇌물이라는 말도 되고 뇌물로도 많이 성경에 쓰였고 선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쓰인 예들도 많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9절, 열왕기하 16장 8절, 잠언 6장 35절, 21장 14절 등에 보면 그건 분명히 문맥으로 보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예들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8절을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선물은 그 소유자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합니다. 선물과 뇌물은 정말 비슷하지요. 비슷해요. 사실은 뇌물인지 선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근데 그 차이는 단지 의도에 있습니다. 물건 자체는 똑같은 물건일 수 있지만은 그 의도가, 주는 의도가 뭐냐,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도 되고 뇌물도 됩니다. 선물은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표이겠죠. 그것은 그러면 선물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불순한 의도가 거기에 섞여 있으면 뇌물이 됩니다. 에이, 그냥 받아두세요. 그냥, 예, 그냥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청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뇌물이죠, 일종의. 임자는 소유자인데 선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보석과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선물은 어느 때든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친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죠. 잠언 18장 16절에 보면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잠언 19장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겠죠. 이 사람 선물을 잘 주면 친구가 돼서 또 어느 날 선물 하나 받을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나게 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교회의 감독과 장로의 자격 요건들 중에 한 가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런 것이 있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그 아무의 진짜 그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나그네는 왔다가 언제나 가는 사람일 테인데 그러나 그에게 대접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니까 그는 선물 주는 것하고 비슷하죠. 한 끼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들어와서 착한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죠. 이웃들이 지나가던 사람들 행상인들이 와서 아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좀 앉으세요 반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찬밥하고 김치하고 좀 반찬 몇 개서 좀 들고 가시라고 그렇게 정이 있는 우리 사회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뇌물도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불의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악한 재판관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죠. 판결을 그릇되게. 아, 저 재판관 좀 수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연류가 돼 있어서 뒷돈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했을 때 뇌물이 성행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네 방백들은 관리들이 판사들이든 모든 관리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도적들하고 친해지더니 다 뇌물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적들이 훔친 것 같고 그걸로 뇌물도 주고 하니까 모든 불의한 일 불법한 일들을 다 행해서 그것으로 뇌물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의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의 연루된 곳에 그런 이익이 이제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는 뇌물이죠. 그래서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분명하다면 물론 어떤 때는 통장에 1원 한 장 받지도 않고 잘못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으면 안 된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 율법에 말씀하셨고 또 시편 15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거하는 자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 자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도 하고 뇌물을 받고 또 사람의 잘못된 판결도 내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아, 악한 사람이죠. 참 악한 사람이죠. 세상을 얼마나 혼란시키는 사람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되고 특별히 법정에 선 판사들은 그런 일을 바로 해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세워진 것이 법정인데 거기서 악을 행하다니 아주 나쁜 사람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도 말고 재앙당한 자를 기뻐하지 말아라 말아라. 둘째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도 복된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갖춰서 품위라고 표현하지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갖춰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거짓말은 내가 할 수 없다. 추한 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비록 해를 입어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리라. 넷째, 선물은 그 주인 보기에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뇌물은 우리가 죄기 때문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지만 선물은 다친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고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